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함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땅 위에 보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귀한 주님의 날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주 앞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 드리는 자들에 있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답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바울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사히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호송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결과로 공회원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한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서 복음을 로마에서부터 온 세계로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사도의 답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This morning our scripture text will be Acts chapter 24 from verse 1 to 27. The sermon title will be Apostle Paul's Defense Before the Roman Governor Felix. 바울 사도는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470명이 호위하는 가운데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북쪽으로 약 70마일 정도 북상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제 완전히 로마 총독의 주권 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총독의 손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보내어서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 여행을 종결하고 루스드라에서 한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일평생 예수 믿는 일이 평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별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없이 일생을 살다가 지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며 헌신과 희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로 또 남미로 북미 대륙으로 온 유럽으로 전파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울사도는 로마 황제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이 로마 황제인 로마 이 총독인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벨릭스 앞에서 바울사도가 고소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바울사도가 또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Apostle Paul was taken to Caesarea and he was standing before the Roman governor Felix. And then those high priests and the people, they made a formal accusation. They filed formal accusation against Apostle Paul.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기는 그 과정은 약 70마일 정도 거리였습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그것도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울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바울이 벌써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로마 총독 앞에 가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약 닷새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 후에 로마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의 유대인들이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변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변호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아나니아가 더들로라고 하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는 모양입니다. 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로마 총독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소송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Five days later, the high priest Ananias went down to Caesarea with some of the elders and a lawyer named Tertullus, and they brought their charges against Apostle Paul before the governor.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하게 변호사까지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근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바울은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의 연병이라는 것은 못 고칠 병, 괴악한 병, 그리고 전염 퍼뜨리는 병을 연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헬라 말의 로이모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악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못쓸 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trouble maker라고 했습니다. We have found this man to be a trouble maker. 누가 정말 문제인물인지 모르는데 바울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야말로 문제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He is a ringleader of the Nazarene sect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파라고 그들은 규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뭐라고 보았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불황무식한 사람이다. 도무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죄인들처럼 잡혀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없어진, 그 이후에도 그가 살아났다고 여기저기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바울이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링리더라고 그들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소사건은 이 사람이야말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너희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사도는 물론 초라하게 보이고 아주 볼모양 없는 청년으로 보였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울을 가르쳐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소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라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약에 고소사건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피고인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나를 걸어서 수를 했다, 고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소를 받았는데 내가 이 부당하니까 나를 좀 변호해 주시오. 변호사가 그 사건을 잘 보고서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 섰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로이어를,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바울은 돈이 있습니까? 뭐 누가 바울을 위해서 싸워줄 변호사가 있습니까? 사실은 바울사도 자기 자신이 결국은 변호사 출신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가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연병을 퍼뜨리는 소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있는 동안 성전에서나 아무나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 드리러 온 것이라고 그는 변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저들은 나를 가르쳐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다 믿는 정당한 신앙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울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바로 제사장들이 믿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는 다 믿고 있는 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다고 하는 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헬라 히브리 말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권의 구약 성경 처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나도 저들이 믿는 것처럼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구약에 있어서 선지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거기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라든가 역대상하와 같은 책을 빼고 모든 시편을 나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도 이미 예언하기를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기 위하여 부활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내가 다 믿는데 왜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단인데 나는 그걸 다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그동안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그리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령 아테네라든가 그 다음에 필리파의 빌립보라든가 골로세라든가 데살로니카라든가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바울사도가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에 양식을 모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북한에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이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혀 부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의 답변을 들었을 때 사실상 바울을 정죄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Roman governor Felix, he couldn't find any reason why Apostle Paul he has to be imprisoned. 그렇지만은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소동을 두려워하여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이대로는 결정할 수가 없으니 며칠을 기다려 이 천부장이 오면은 자세한 내용을 듣겠다고 하고 바울을 무죄한 자지만은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들은 이제 잠시 그 자리를 물러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몇 날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깊이 그리스도 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남편 벨릭스 총독을 충동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도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사도께서 이제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기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더 스트롱한 의미가 있는데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프리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로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때에 뭐라고 전했느냐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래도 추측한데 적어도 한 시간, 적어도 한 시간은 이 강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강론한 한 시간 동안의 내용을 짧은 한 구절에 누가는 요약을 했습니다. 25절에 무엇이라고 요약했는가 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뭘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면은 긴 한 시간 정도의 내용이지만은 간단한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했는데 바울이 전한 것은 의에 대하여 바울은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Apostle Paul's preaching on three things 첫째는 righteousness and self-control and the judgment to come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인류 앞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억이 넘는 이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의에 대하여 바울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디카이오수네라고 하고 영어에는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왜 못 가느냐?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느냐?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에 의에 대하여 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 이것을 전한 것을 가르쳐서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로운 행동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완전 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누가는 바울이 의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운 공로가 나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절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절제에 대하여.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에그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self-control.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생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으로 다 된 것이냐? 그것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해야 한다. 그 말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다고 우리들은 무슨 말이든지 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고 싶다고 어디든지 다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절제가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일, 돈을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절제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절제가 없다면 사람이 짐승과 꼭 같은 것입니다. 짐승은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총독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상당히 로마 총독이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역사학자인 타시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기록에 보면은 이 펠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 대해서 그는 잔인하고 향락을 누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면 절제가 없이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만 가버너 펠릭스, he was practicing every kind of cruelty and lust, physical desire. 그러므로 이 총독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The judgment to come, 심판에 대하여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살 때는 별로 차이가 없겠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얼마나 엄청난 차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바울사도께서 과감하게 벨릭스 총독 앞에 전하게 될 때에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만하고 다음에 하자 그랬습니다. Felix was afraid and said, We will talk about the later. 얼마나 벨릭스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 감옥에 감금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독 베스도가 올 때까지 해결도 하지 아니하고 이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베스도 총독이 와서 비로소 바울 사도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2년 동안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5장 이후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2년 동안에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복음이 아시아로, 그 이후에 중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그리고 남미로, 미국으로, 온 세계에 퍼져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퍼짐으로 여러분과 온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은, 바울사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며,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부당하게 고소를 받고 감옥에서 부당하게 2년 동안 고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거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6대조 5대양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